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4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오늘 야고보서의 묵상도 어느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짧은 다섯 장의 말씀이었지만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기에 아주 좋은 묵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여겨지는 이 야고보, 이 이름이 바울서신에 나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목격자의 명단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그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특별히 예수님과 야고보는 형제 사이였거든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형제였던 그 예수님, 그 부활한 주님을 보고 사도가 되어서 야고보는 진정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지요. 교회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은요, 이 야고보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의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서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이 야고보의 무릎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드린 기도 때문에 낙타의 무릎처럼 단단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죄에 대한 문제,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낙타 무릎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로마 총독이 바뀌는 이 기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긴 자로 몇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 유월절 성전 꼭대기에 세워졌고 거기서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부인해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었던 그 야고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겠지요. 이것은 형제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똑바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던져졌다. 그래서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적대자들을 위해서 그 떨어지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떨어져서 아픈 그 기간 동안에도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요세푸스는 전합니다. 그가 적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야고보는 돌에 맞았고 또 곤봉에 맞아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맞이했던 이것이 최후의 스토리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평탄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 내 삶의 기쁨과 평안,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많은 헌신했던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적대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 전까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이 삶을 마쳤다는 것은 크고 작게 주의 사역을 하는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증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당연히 내가 겪을 십자가의 목과 또 그로 인한 박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다시 읽어보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강조한 이 공동체의 영성,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유명했던 이 낙타 무릎 야고보는 이 서신의 마지막 지면을 안부나 축사 같은 다른 서신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었다시피 대신 강력한 기도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서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이것입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 그리고 기도는 죄인을 치유한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는 계속되지요. 그런데 고난의 문제도 병자들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너희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죠.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에 야고보서의 정신이 있는 거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삶의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게 서로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특별한 치유의 능력은 특정한 개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는 조금 다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서의 영성을 강조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하지요. Th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is powerful and effective라고 그렇게 영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의 죄로 이 공동체의 죄의 고백과 서로를 향한 기도가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잘잘못을 따지는 회개 목록을 작성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회개와 고백과 치유에 대한 이 공동체적 의식을 강조한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노르드 초대교회 말고 예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좀 그러면 안 될까 하는 흠모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우리의 과거 신앙 생활들 향수가 있지요. 그때 참 좋았는데, 나 예전에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참 좋았는데, 내지는 내가 처음에 이민했을 때 이랬을 때 참 좋았는데 하는 신앙의 향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예전과 같은 영적 친밀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본다면 여러분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고보는 공동체의 영성의 회복을 솔루션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역사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려면 회개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기독교 공동체에게 기도에는 파워풀하고 이펙티브를 지금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 서로가 회개하는 공동체성, 그것이 바로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유대 공동체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성이 아무리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 점점 약해지고 또 점점 변해간다는 것, 그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점점 공동체의 영성을 잃어가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잃어버린 시리즈 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바울서신의 데살로니가전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잘못했을 때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공동체를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점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공동체성, 희미해져가는 그 공동체성을 잃어가면서 실종 요인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진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되찾는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시급하고 공통적인 관심사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뉴저지 초대교회도 이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무게의 박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상처로 인해서 진리를 떠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는 꼭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지요.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너희가 알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실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명을 느껴야 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그동안에는 내 죄를 덮기에 바빴고 그동안에는 내 잘못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던 내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 죄를 덮고 합리화하는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장기였던 나였다면 이제는 그 장기를 살려서 그 대상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허다한 죄들을 덮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회개와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회개를 권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읽기가 끝난 모든 공동체가 가져야 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너무 어렵지요. 타고난 본성은 죄인인데 내 본능은 자꾸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말씀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그런 사람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을 향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처럼 똑같이 될 수 없는 삶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유한하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서 죄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삶. 같은 죄인들끼리 서로를 너 죄졌다 나 죄졌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의 삶.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먼저 자신의 허물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 바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믿음의 공동체로의 회복, 나 혼자서 평안하고 나 혼자만 천국을 누리는 그 개인적인 그 삶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이제는 돌이켜 공동체를 일으키는 신앙으로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능으로 살아가지 않고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능을 거스리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다섯 장에 걸친 야고보서 묵상을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기를 마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보게 하셨으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의인의 기도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